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참으로 귀중한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의 이성이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깊이 은을 위하였다함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접촉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땅에 곡식을 부지런히 심고 물을 끌어들여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양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명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설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우리가 늘 매스컴에서 듣는 각종 범죄와 부조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EBS에서 방송하는 다큐를 한 5분 정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겪게 되는 노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 건강하게 살게 되긴 했지만 그리고 다소 오래 살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오래 살아가는 것이 오래 사는 자신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죽지 못해서 사는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통탄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누가 흔히 뭐 장수의 습격이라 그랬는데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또 영양제를 챙겨 먹기도 합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고 의사로부터 당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내일 죽을 바에 내일 죽겠지만 오늘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떠먹여주는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우물거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인생인데 그거 받아 먹겠다고 흘릴까 싶어서 혀로 핥으면서 그 음식을 우물우물 씹는 모습을 바라보면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예수께서는 이런 비천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각종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린 자를 먹이시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것은 자신의 타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 문제를 직시하도록 해서 생수의 강이신 자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시면 접촉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어떻게든지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들의 영적 결핍의식을 자각하도록 해서 생명의 뜻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난, 죄로 인한 영적인 가난과 그로 인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오면 그 어떤 결핍도 그 어떤 부족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자꾸 취하고 먹으면 권태감이 생깁니다. 진리입니다. 좀 쉬었다 하고 싶어요. 그것이 유한한 인생에 줄 수 있는 한계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늘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그분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설교를 다 듣고 계시죠? 실컷 듣고 그러나 나는 못 믿겠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생각이지요. 그것은 뭐 주석가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저는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자 그들이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의 믿지 않음을 완고한 형태로 그들은 나를 믿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들의 불신을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동안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없어진 주님이 어디 갔나 수소문해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열심 정도를 보시고 정말 너희들 열심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야속하게도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떤 신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계시하는 신학의 내용, 자신이 계시하는 복음을 따라서 중생들이 자신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학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학,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는 이것과 주님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는 어떤 자냐? 믿지 않는 자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열심히 믿고 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래요. 열심이 없었습니까? 지배함이 없었습니까? 시종여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는 믿지 않은 자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청청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현상 교인 중에 적어도 개혁교회를 이루고 적어도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찾아오셔서까지 단순히 여러분들의 신학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방편과 수단으로서 교회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의도와 목적을 알고 믿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푸는 방식을 가르쳐주면 그 푸는 방식을 따라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X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방식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올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바른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시에도 벨직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가정과 사회에서 신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요, 자기를 꺾는 법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겸손함도 갖게 돼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도대체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너는 정말 믿는 자라는 그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는 다 믿는다 그 말이죠. 이 37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 일로서 아버지께서 일정한 사람을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점을 언제인지를 알 수 없지만 영원전 언제겠죠. 그때 성부께서 성자에게 택한 백성들 일정한 수를 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이고 시간적인 차원에 속한 일로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반드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31절 말씀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와 성자 간의 모종의 약속, 협약이 있었고 그 약속은 시간 세계 속에서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정과 부르심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은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전체로서 것, 중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에서 아들에게 오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전체가 있다. 구원받은 신자의 전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전체가 있다. 이걸 말하면 보편적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보편적 하나의 교회라는 말이죠. 택함받은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속해 있는 그 무리 중에 속해 있는 이들이 아들, 즉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때는 개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이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여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능력, 이성적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냐 주시 않는 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양이냐 주님의 양이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의 양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그는 천하 없어도 평생 교회 안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는 자가 아닌 그런 상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반드시 성화와 영화의 은혜를 주셨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현상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 바지를 끄집고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저는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자기 이성적 능력과 결단과 생각으로 나온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시는 아들에게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영혼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계속 자기 죄 속에 머무르게 되고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일은 인간의 듣는 능력이나 결단하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들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들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간구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듣는 마음을 달라.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듣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감각을 먼저 주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저의 설교지만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중병에 드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대졸 이상 되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볼 때 4학년 정도 되면 거의 알아먹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아먹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요? 본인 자신이 벌써 삶의 자세가 느슨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끌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고집으로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 부르심이요 불가항력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로 주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우시리라고 말하면서 깊은 수면 가운데 늘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37절 하반절에 인간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다라는 이 동사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향하여 가는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목표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도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들은 아들에게로 가기를 결심한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결심만 하지 않고요. 오는 자들이에요. 저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수백 번 수백만 번 마음을 고쳐 먹으셔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37절 말씀은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적인 일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와 뜻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이요 아들은 곧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Shall come. 반드시 온다.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온다 그랬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아들에게 오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택함 받지 않았다면 내가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보편적으로 하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의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뭐 내가 할 게 없네 라는 생각들을 갖지요.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대개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하는가 하면요. 믿지 않고 자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 내지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핑계로 드는 거죠. 이런 자들의 핑계를 한순간에 한 말씀으로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3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가 나한테 나아오고자 하지 않아서 못 오는 거지 내가 너희가 오지 않도록 내가 언제 딴지를 걸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심으로 정말 나아오고자 했을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주님을 못 만나지요? 대개 보면 이성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을 붙들고 제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너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 설교를 너 수업 시간에 그 수업 듣듯이 학원에서 선생님 수업 듣듯이 한두 번에서 세 번만 깨어있는 이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봐라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죠?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는 눈을 부릅뜨고 보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을 예정과 선택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의 불신앙과 불신종을 절대로 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은 어떤 일이죠? 예정과 선택이죠. 그것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나타난 일은 뭐죠? 복음이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말씀에 자기 영혼을 거는 분들이 저희 교인들 중에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다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강력하지 못했습니까? 증거가 적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드러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아버지께서 맡겨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믿고자 하는 자를 억지로 믿지 못하게 말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놓고 뒷감당 못해가지고 어떤 비행사 직원처럼 다시 승객을 몰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방편과 수단이 모자라서 내가 너희를 다 거둬들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내 힘은 여기까지구나. 내 여력이 미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한 번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두 번째 사라가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쫓겨나가면 어떻게 되죠? 광야이기 때문에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쫓지 않겠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보니까 마지막 날 행했던 열매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리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누가 나와가지고 성부가 너에게 몇 사람을 줬지만 몇 사람은 포기하라 라고 하는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몇 사람은 그냥 희생양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가 드러나도 뒷감당이 되지 않아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보지요?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첫 번째 경험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이 되고 성령의 역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는 거지요.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잘못으로 따지자면 사울의 잘못 못지않죠. 다윗의 잘못. 얼마나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모사를 해서 죽여버린 이 죄가 어떻게 사울의 죄보다 가벼운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거든요. 왜 그랬죠?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로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보세요. 가로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다 주임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베드로는 주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용서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백성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잘못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십시오.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의 군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죄사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더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가로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이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베드로 다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는 선택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어서 오묘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부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가 선택받은 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것을 공짜로 사 먹을 자신도 없고 또 내가 치를 돈도 없고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께서 거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근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시고 그냥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러니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전폭적 믿음과 신뢰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삶이 가능한데 그 믿음 없이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그 일을 믿음 없이 그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주실 때 구원받을 사람을 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실행하는 거울이요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작정이 영원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방편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1절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의논이라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을 가리키는데 뭐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합의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성부와 성령과 성부 간에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인간의 창조와 구원이 얼마나 지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심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얼마나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지 뭐 정말 조율하려고 의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잘 나타나지요? 로마서 5장에 잘 나타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 세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수금을 타서 귀신 들린 사울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했다가 그 다음에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적진에 깊숙이 내몰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도 자신을 바라볼 때 더럽고 냄새나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자괴감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드러날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내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작정 안에 이미 아시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죄는 이미 다 아셨던 죄입니다. 거기에 놀라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그것도 하나님이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셨다고 하면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려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얼마나 성화의 삶을 살았는가를 바라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고 양심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 그대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이 상태로는 그저 풍꾼의 하나 정도로 받아주면 감지덕지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아들로 받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다 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칭의는 신분의 문제죠. 그죠? 칭의에서 죄를 느끼는 것, 칭의의 순간에서 죄를 느끼는 것과 성화의 순간에서 죄의식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화의 순간, 거룩함을 이뤄가는 과정 안에서 그 죄의식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만들죠. 그런 면에서 정죄의식에 시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정죄의식에 항상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작업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하게 만들어서 너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의식과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서 이미 장애자로 만들어버려요. 너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더욱 죽음의 순간 앞에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밖에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만 들 거예요. 그때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든지 여러분을 믿든지 태기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믿지 않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가 못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두 존재에 대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존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죄입니다.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우리 지체를 내어줬다고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너희 지체를 내어주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아니한 죄를 행하면 그 죄를 행한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영적 선이 드러났다면 조금이라도 드러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비율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 안에 세 사람의 행실이 51%가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 사람의 행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영적 선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만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죄를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은 우리 구원의 유효적 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진료적 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적 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의 수단적 원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신에게로 이끈 바로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보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설명할 때 믿음 안에서 그는 보존된다. 끝까지 견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결과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은 끝까지 보존되게 될 것인데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타락해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돌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면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감화 감동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보면 믿음은 우리의 행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드러난 결과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신자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산다고 해서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에 대한 책임이 우선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사상적인 기도를 하셨던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천국까지, 구원의 종점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에 틀림없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말 한마디 뭐라고 하면 그냥 아이고 그래야 되냐고 조금만 뭐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그냥 굽신굽신하는 것.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직장 상사한테 고개 꼬꼬치 들고 뭐 말대답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일하셔야 되죠. 그러나 신자의 양심에서 허락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주만 의지하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그분만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자신의 남은 여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고 또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드러내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사력 있고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가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될 것이요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을 보존하시는 이 일들을 저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진정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실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귀한 복음의 도리들 내용들 잘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어서 복음의 영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